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원하여 기뻐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주셨사오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또 나름대로 큐티하지요. 또 다른 설교 듣지요. 세미나지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런 것 같은데도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과 합하지 않은 말씀을 싫어하고 거스르는 그런 우리의 소리,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그 습관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빛을 비추사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 생각과 또 그 감정들, 우리의 상함, 또 우리의 원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벌거숭이 돼서 비추는데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정말 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점점 고백하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점점 이렇게 머리 숙이게 되고 오그라들게 돼요. 우리 그 신앙생활 안에서 성숙하면은 고개를 숙인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숙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선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합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뼈저리 이게 솔직하게 점점 알아가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거는 내가 뭐를 잘 알고 잘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온전하신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또 알게 되니까 또 그런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것이고 작아지는 것이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은 특히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애씀과 노력밖에 되지 않아요. 믿으려고 애써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자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사랑도 노력이 아니라 사랑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쁘신 뜻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데 마음이 사랑하는 척을 한다 그럴까? 그런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그러고요. 마음으로부터 죽게 대하듯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지 마음을 빼놓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과 뜻과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의 마음에 그 계속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짐으로써만이 그 진실함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못할 때 스스로 뭐가 안될 때만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주의 것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그 위치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부터 근본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것은 신앙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그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라면 많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 투자라 그럴까? 뭔가 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주고 많이 받으면은 기쁜 거예요. 우리 그 물건을 살때 남보다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사면은 굉장히 내가 유익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돈을 치르고 내가 더 많이 얻었다. 좋은 것을 샀다. 그럼 또 그것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도 내가 더 싸게 사야지 좋고 똑같은 값을 치르면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사야 기분이 좋은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다 보면은 음식값, 교통비, 무슨 통신비 여러 가지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딱 신경 끄고 이 나라에 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돼. 그러고서 살아요. 그런데도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쇼핑하는 일이 없지요. 먹어야 되는 것과 차를 타야 되는 것과 뭐 전화를 해야 되고 뭐 하는 딱 그런 거 외에는 제가 한국에서 거의 물건을 사는 일이 없습니다. 뭐살 것도 별로 없지만서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살수 있으면 여기서 사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돈을 가졌으면은 그 똑같은 돈을 갖고 더 싸게 더 많이 살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동적인 거예요. 그런 자동적인 마음을 갖고 자연적인 본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남하고 비교하고요. 하나님한테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나님한테 결국 더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 많은 거, 좋은 거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 하나님과의 자꾸 거래에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이 꼭 내게 난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뭘 해 주셔야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말씀이 전 세계를 지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고 인도해주고 말씀이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들의 한 어떤 생각과 사상 아니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고, 그리고 역사하심이고,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의지할 만해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유익하고, 안 살면은 뭐, 좀 손해보지. 근데 나그 손해 괜찮아. 이런 걸로, 그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못 살아.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살아 하는 것과 똑같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너에겐 생명이 없어 하는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만, 마셔야만 너희들은 생명을 갖고 든 자로서 죽지 않고 살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먹지 않으면은 마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산다 하나 죽은 자요. 그리고 그냥 정말 매일매일 시들어가고 매일매일 파괴되어 가는 썩어가는 그러한 우리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빵으로 살지요.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공기와 물과 뭐 이런 걸로 살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무엇 하나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끝없이 스스로 살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의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라는 나 자신의 마음의 그 모든 요구와 욕구와 그리고 생각,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부터라는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위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종교생활이 되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큰것 받고 싶어, 내가 더 득을 얻기 원해, 내가 요거 하고 싶어, 요건 싫어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일단 다 내려놔야 돼. 왜? 그건 구습이니까. 구습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으로 살아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 얘기해. 그걸 체험하라.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지혜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든지 전도서에 봐도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참이다. 그는 진실한 그 말을 담아 옮겨 적은 것뿐이라. 그게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은 안에서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말한다지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라. 시대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성령님이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오래전에 누구가 적었다 할지라도 그게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근데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 안 했다. 뭐 감사했다 안 했다, 용서했다 안 했다, 세상 것을 구했다 하나님 것 구했다 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정말 갈대와 같은 바람이 불면 해가 지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맨날 변하던 그내 마음이, 흔들리던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은 자를 살리려고만 하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지켜짐, 내 마음 안에 내가, 내 마음이 지켜짐이 얼마나 기적이라는 걸잘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내가 뭐를 시작하면 끝을 내는 걸참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시작하는 것도 많은데 끝내는 것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 성품을 고치고자 뜨개질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10대 후반에 뜨개질을 해서 조그만 뜨거부터 모자부터 조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후라 해가지고 뭔가 뜨기 시작하면 그거를 끝내려고 소품부터 시작해서 뜨개질해서 나중엔 그거를 뭐 원피스, 투피스, 저기 코트까지 뜨개질을 하게 됐는데, 제 육체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이렇게 계속 그걸 하는 것이 눈도 어깨도 팔도 이게 되질 않아서 뜨개질 안한 지가 참 오래됩니다. 그래도 제가 그 성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뭔가를 인내심을 키우고 어떤 책임감이나 무엇인가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려는 말하자면 육체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안 짓게 하는 데는 아무 험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육체의 경건의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기 성품을 고치고 자기의 어떠한 말, 그 습관을 고치는 것, 이것은 참안 좋다.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또 고쳐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내가 고치지 못합니다. 내 가치관에 어떤 생각에 그 우리가 가진 본능을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구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그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난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내면적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과 합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막그 재갈을 물리면서 정말 그 사랑하면서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우리 마음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그리고 계속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서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로? 성경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요, 성령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책망한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걸 우리를 수정시켜 주고, 그리고 의의 그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그러한 삶에 훈련하는 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합하도록 사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은총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상 보고 뭐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계시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난 계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정말 올바로 아는 그 지식과 그러한 것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영 분별을 못하고 영이라고 다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대로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내게 역사되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그 역사하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누가 주셨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거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지키시는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 개벽을 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요, 필요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되기를 원해. 그러한 역사하심이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 내일부터 체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듣기만 한다면 그래요. 우리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그 본성이 가진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자 앞에, 있는 자 앞에, 이렇게 권세 있다고 높은 자 앞에 약합니다. 뭐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가 손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약한 자에게는 우리가 굉장히, 무정하고, 인색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요. 밖에서 상사한테 야단 맞은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풀이하고 아내는 애한테 화풀이하고 애는 강아지한테 화풀이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왜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강자한테 당한 거를 약자에게 분풀이한다죠. 지금 모든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배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 생활에 그 시스템을 사랑이고 돌봄이고 섬김이고 용서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거예요. 거기에는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섬겨서 그리고 그 약한 자는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강한 것이요. 그것이 정말 높아지는 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높지요. 너희들은 약하다고 해서 착취하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지 말으라지요. 부당하게 빼앗지 말아라. 근데 이 착취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말아라예요. 강한 자의 것은 내가 뺏을 수가 없으니까 약한 자의 것 뺏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종처럼 자원하여 그들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섬기면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지체들과 그 나눔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종이 되기 싫거든 요구받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요구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그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지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요, 그리고 섬기고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자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그럼 그 마음은 부요한 마음이에요. 난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짜증스럽고 힘들고 자기 마음이 그냥 괴롭고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마음 안 돼요. 근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해요. 나는 모두를 축복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의 넘치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으신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에요. 이유 없어요. 상대방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왜? 나에게 그 마음을 부으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셨고 축복하는 마음을 부으신 거예요. 그것이 나를 차고 넘친다. 내가 행복한 거죠. 남의 것 뺏어서 남의 것을 내 유익 삼으려고 하는 것. 강자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강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그 도전이라 그럴까? 그런 거지만은 약자의 것을 뺏는 거는 내가 그 약자의 것을 이용해서 약자를 부려서 나의 유익을 사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착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래. 약한 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곤고한 자. 곤고한 자. 정말 그 소외되고 그것도 약한 자지요. 또 피곤하고 많이 시달리다 그럴까?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라는 거는 옛날에는 재판을 성문 그 내서 재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리하게 재판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데 강자 편에 서서 재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재판은요, 오히려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왜?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자꾸 잣대질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살아온 거나 뭐 인생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다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해 못할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그 여건이 그의 탄생부터 그의 자라오는 과정 속에 많이 있었다. 그의 상처가 그의, 그 겪은 모든 스토리가 그 사람의 지금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그러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떠한 외면적인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걸로 계속 잣대질을 하고 계속 우리가 더욱더 상처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픈 자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우리가 왜 병들었느냐고 너는 병자야 하고서 구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려 하고 회복해주려 하고 아니 적어도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그러한 무릎꿇음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그의 외모와 지금의 어떠한 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병든 모습, 약한 것, 그 정말 지친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돌던져 간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신원하여서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신다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한 자를 벌하실 것이라. 그를 노략질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 아까 약자의 편이라 그러셨어. 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 이편 저편 아니에요. 근데 왜 약자의 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약자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잣대에서 떨어진 자가 하나님에게선 잣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약자나 강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병자예요. 우리가 보기에 자꾸 나는 괜찮고 저 사람 안 된다 그러고 우리라는 편을 갖고 저 사람들은 대적하는 그러한 그 갈등 관계에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놓고 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나 중심이 아니고 우리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정신병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대하게 되는데요. 그 정신병 환자들을 대하면은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나라 정부에서 정신병 환자들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정신병은 불치병으로 봐요. 온전히 낫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으로서 정신병원에 있고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고 한 사람은 나라에서 무조건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나오고요. 최소한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일안 해도 살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살수 있고, 뭐, 일을 해봤자 그들의 어떠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도의 일이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꼭 무슨 기생충처럼 해를 입히는 자들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무리가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 내고 뭐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에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생각해요. 뭐를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잣대는 저 사람의 영혼의 값이 똑같은다.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고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시켜서 뭐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어느 선에 가가지고는 자기 딱그병 속으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들의 수고함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사람의 그 사람 영혼을 내그 사역의 도구 삼지 아니하고, 내 사역을 그 사람 영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일꾼 되게 해서 내 사역에 유익한 그러한 도구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유익한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내 시선, 내 마음의 잣대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늘 이렇게 체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일꾼이 되도록 키우라 하기 이전에 그들을 내가 너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인내하듯이 인내하고 내가 너를 섬기듯이 섬기고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듯이 닦아주고 내가 너를 품듯이 품어주라. 그게 우선적인 하나님의 요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 도구로 우리의 어떠한 힘과 우리를 키워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착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워서 나중에 그 자식 덕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부모가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 아이를 훌륭하게 잘 되게 해가지고 열심히라는 그잘 되게 한다는 것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 그 아이들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그 아이들이 어려우게 됐을 때너 때문에 속상하고 너 때문에 부끄러웠고 너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분명히 마음 안에 우리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욕심과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깃대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칭함받는 거를 부끄러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식 두면은 얼마나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 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벗이라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은 죄인의 벗이 되지 아니하고 병자들의 벗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이 병들고 내 형제들이 병들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돌 던지고 피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는 고쳐주시려 하고 죄인은 회개시켜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해주시고자 몸소 그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참아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하고 공고한 자의 신원을, 억울함을, 그리고 그들의 그 많은 사정의 얘기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다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우선 자꾸 화를 내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화를 그거 당하기가 쉬워요. 화풀이 잘하고 성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폭탄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맨날 눈치 보게 되고 사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나도 물들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는 것, 그 사람에게 화를 당하고 분풀이를 당하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된다. 4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저는 혼자서 여행할 때가 많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니까 별로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전철을 탔을 때나 뭐 사람하고 마주앉았을 때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사람의 얼굴들을 봅니다. 기쁜 얼굴 하는 사람, 평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참 지치고 어려운 사람, 그 표정이 많아요. 요새들은 그 핸드폰을 갖고서 말을 하면서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걸어가는 사람,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무표정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그 무감각한 것 같은 그러한 표정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얼굴 보면 어떤 표정을 느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봐요. 우리가 물든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일입니다. 목소리를 커다랗게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 목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욕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그 욕을 같이 하게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에 그 목사님들의 기도 투, 그 말씀하시는 그 투를 온 부목사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거를 보면 너무나 우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령 충만하고 좋은 것처럼 따라하게 되는데 아마 그 누구도 거기서 저 목사님한테 따라서 해야지라고 의식한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젖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난폭하고 그 짜증 많고 신경질 많고 화잘 내면은 아이들도 다 신경이 곤두서고 날카롭고 난폭해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짜증과 신경질이 많아집니다. 사귀지 말으래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람한테서 떠나서 살수 있나? 아니지요. 우리 옆에 그러한 사람들 너무나도 있을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쳐다봐 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귀지 말라는 거는 계속적인 교제를 하지 말아랍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죠. 오물을 우리가 그 없애서 그걸 어떻게 없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있으면 피해 가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있으면, 내게 해로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멀리하고 피해 가는 거, 조심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기가 유행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더그 가글이라도 하고 더뭐 마스크라도 쓰고 황사가 오면은 또뭐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내 주위의 사람, 어떤 사람하고 사귀느냐예요. 회사에서도 상사가 기분이 안 좋고 성품이 막 맨날 화내고 이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모든 부하가 다 어렵고. 가정에서도 부모나 누구, 윗사람이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벌벌 떨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배치 안에서 그렇게 있어도 우리가 당하는데 하물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사귐을 가지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된다.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우리는 자기를 지킬 그러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사랑의 사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늘 성령의 방패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되 성령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이리 때 속에 한 마리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조. 저렇게 순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서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고 무엇을 사귀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는 정말 막힘이 없고 우리가 어떠한 그 노를 품고 있거나 그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이 평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이 병들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낫기를 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은 지키되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같은 편이 되어서 사귐은 갖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물드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자꾸 올무에 빠지니까. 이것은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방패되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방패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아무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큰 소리 치고 우리가 쫄랑거리고 아무하고나 사귀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사귐은 빛 가운데서의 사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은 말씀 가운데서 사귐이에요. 그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 안에서의 그러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사는 그 사귐이 없으면 우리 세상에서 혼자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아무도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냐? 이것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이거는 아무하고나 사귀지 말아라 될 뿐만 아니라 손을 잡지 말아라. 그 편에 서가지고서 그들의 어떠한 그 뭐랄까 타인의 보증이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에 이 손을 잡는다가 보증을 쓴답니다. 그 사람의 내가 대신이 되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조약을 맺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그 누구와도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의 하나됨은 그것도 예수님으로 인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안 원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거꾸로 내가 원해서 누군가와 손잡는 일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잡은 것 같지만 그거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한 거를 하는 거니까. 세상과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메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할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몸이 하나 되어 있으면 남하고는 몸이 안 되잖아요. 세상하고는 우리가 합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세상하고는 손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옮겨진 것은 세상에서 옮겨진 거거든요. 주님을 빼놓고는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사실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진 관계들, 이어주신 관계들, 이것은 생명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성령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의 관계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끊어진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였다는 거는 세상의 모든 관계,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다 나하고는 상관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보증을 쓰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사람이 나의 보증이 되고 내가 사람의 보증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얘기예요. 나는 누구의 보증이 되지 못해요.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요. 나도 스스로 자기도 보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 스스로를 책임지거나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보장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키라고 그랬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 보고 힘껏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들, 우리가 서로 손잡은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아예 손잡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으나 마시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그러한 그 욕심과 그러한 계산이 없으면 우리는 손잡지 사실 않습니다. 근데 손 잡을 때는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다든지, 내가 저 사람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해주겠다든 스스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서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 말씀에서 어긋난 거예요. 내가 주의 것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해서 어긋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그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따를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결국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기사를 보여주시지만 결정적으로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한테 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위탁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나 제자들도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들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뭐를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면 어떻게 되냐? 내 교회, 내 교회 만들고요. 내 가족, 내 가족, 우리 그 무리들, 너희 무리들, 계속 가름질하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 같지만,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잡지 않으면은 반드시 손을 잡지 않는 또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잡으면 주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너와 내가 얻고 내 나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민족이 얻고 더더군다나 내 교회, 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보증 잡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보증이 너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남의 빚에 보증 쓰면 너 침상까지라도 뺏기겠는데 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거. 이건 하지 말으랍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서가지고 빚보증 서가지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하는 일들 너무나 많이 보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에요. 하면은 침상까지 뺏기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시스템을요, 너무나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너가 인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세우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그 왕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너희들을 착취하며,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그 병사로, 그리고 그 왕의 어떠한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다 끌어다가 쓸 텐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빚보증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수도 없이 성경에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아무 맹세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성전을 보고도 맹세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스스로 뭐를 이룰 만한 약속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 할때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시면 할수 있다. 그것을 떠난 모든 말은, 모든 생각은 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큰 소리 치는 거. 아니, 우린 그렇게 믿었지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죠.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린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의 진심이에요. 그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능력으로 삶에서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이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대로 내가 되지 않고, 아니, 완전히 반대로 내가 그거를 어겨버리고 그렇게 미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빨리 드러날수록 은혜일 거예요. 내가 뭐든지 참겠어야 하는데 그 다음 순간 울컥하고 뭐가 참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야 하는데 그 다음 순간에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금방 내가 머리가 돌아가고 내가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수 없는 존재. 내 가진 것은 다 하나님 거. 나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 하게 하시는 것 하는 것. 그것에서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의 그 관계 속에서 난 이거 하고 싶고, 난 이거 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남의 빚보증 쓰는 것이 착한 일인 것 같고, 굉장히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베푸신 그러한 그 땅을 얘기합니다. 땅은 옛날에 재산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옮기지 마라. 마음대로 옮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내가 욕심을 내서 넓히, 내 스스로의 욕심으로 넓히지 말라도 되고, 또그 선조를 통해서 준 것을 잘 지키라도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하라고, 지족하라 그랬는데, 그 지족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우린 그 모든 것을 누리라가 되지요. 그런데 내 것으로 꼭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화초를 좋아하세요. 그래야 이제 마당에 꽃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있는 모든 꽃들을 다 즐기라. 꼭내 마당에다 옮겨둘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으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쁘면 좋으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거 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또 그것을 내가 더 늘리려고 내가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많든 적든이 상관이 없습니다. 한 탈란트 주셨든지, 열 탈란트 주셨든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보면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거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한 것이에요. 자기의 24시간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의 체력에 대해서, 자기의 할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모든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하게 하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근실한 거예요. 자기 사업이 뭐예요? 우리의 사업이 뭐예요? 돈 불리는 거예요. 땅 넓히는 거예요. 뭐, 결국,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로서 살리우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서는 하게 하신 대로 사는 일이니까 짐이 되지 아니하고 무거움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그냥 꽃이 꽃으로 피는 일이에요. 새가 새로 날아다니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거 되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만 없으면 이거는 너무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냥 순조롭게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막을 자도 없고 그걸 방해할 자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가 가진 평강은, 우리가 가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알고 누리는 그 누림은, 자유함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고, 사막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내 감정이 소용돌이 슬프고 힘들고, 나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메면 되는 일이에요. 나 하나 버리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나? 버릴 수 없지요. 버릴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못 버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불어 장사됐다. 요한 가지를 믿으면, 자기 십자가를 메면, 우리는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옛사람에게서, 옛것에게서, 정력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던 그 옛구습에서, 세상을 쫓아 살던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주신 거예요. 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나는 세상과 죄와 그리고 내 정력과 욕심에서 이미 나는 건져졌다. 나는 그거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그것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예요. 우린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고 약하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지혜자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그 자기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자로서의 본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유능해지라고도 안 하고 강해지라고도 안 하고 훌륭해지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너를 살리고 너에게 평강 주고 너에게 기쁨 주고 내가 너에게서 내 뜻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아까 화내는 사람하고 사귀면은 맨날 우리가 화도 받지만 화를 받는 사람은 항상 신경이 삐리삐리하지요. 그리고 억울하게 자꾸 화를 당하니까 이쪽도 화가 나요. 그 표정이 어떻게 돼요? 신경질적이 되고 이쪽도 자꾸 화가 나는 게 표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면, 빛 가운데서 사귀면 늘 사랑받고 은혜 받고 늘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면 우리의 모든 화나는 거, 슬픈 거다 정말 눈녹듯이 녹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고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삶, 그거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뭘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보세요. 애써 보세요. 힘줘야 되지요. 됐나 안 됐나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하나나 노상 비교 경쟁 속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거를 합하다 그러나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할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뭐가 합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씻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것에 근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믿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넘쳐나면은 그것이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이 천하되는 말은 하찮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천하고 하나님은 귀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고 사람 앞에 지금 어떤 왕 귀천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지위와 가진 것을 놓고 귀천을 따지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의 가진 것, 그 권세,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아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하고 버타여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유익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거꾸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버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버텨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친구들, 나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발맞춰서 거기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외로워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그게 지금 급해요?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됐다. 왕의 왕 앞에 설수 있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많은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연합,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베푸신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서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고 또 누림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오늘 너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의 신실하신, 말씀의 그 전지전능하시는 이루심. 그것에 대해서 의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어디서? 우리 각기 안에서.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시리라. 온전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발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평안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그리고 나누며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평생의 그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아름답고 선하신 착한 일들이 매일매일 영원토록 지속될 그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